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두 군데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과 신약성경 뒤쪽에 히브리서 11장 3절 두 군데를 찾아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65쪽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물건이나 또 잘 만들어진 어떤 작품들을 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묻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는가? 그렇게 묻지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이상스럽게도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그 질문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는가라는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이 여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컵을 연상을 할 때 그냥 이 컵이 그냥 뭐 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컵이 뭐 한국 도자기에서 만든 것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어떤 작가가 만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만약에 소개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컵을 다루는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아무 때나 다루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이 시대에 아마 유명한 어떤 그런 미술가가 이런 도자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 컵을 매우 소중하게 받들 것입니다. 미술작품이 또 우리가 만든 작품이 이런 정도라고 하면 만약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요. 우리는 하늘의 별과 구름을 바라보면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을 섬기는 미신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 학문과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영역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작품을 만든 작가를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작가가 누군지 이것을 누가 만든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주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이 지식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아직 모르시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만들었는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광대한 이 세상은 도무지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 이것은 저절로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사조가 발생을 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저절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창조 기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그 대답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셨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원시 대기 상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시 대기 상태. 그런데 그 원시 대기 상태에서 유기물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유기물에서 저등한 어떤 생물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수십억 수억 년 기간의 오랜 기간을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서 고등한 생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다윈은 이 진화론을 주창한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윈주의자들이 다윈이 만들었던 이 진화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아 발생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에서 설교한 이후로 설교 시간에 최초로 프로젝션을 제가 사용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 보면 제일 왼쪽에 1번 헤켈의 배아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물고기, 도마뱀, 거북이 쭉 해서 인간까지 이렇게 여러 8가지의 그런 생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아의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그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른스트 헤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이렇게 뭐 물고기나 도마뱀이나 닭이나 인간이나 사실은 배아를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각기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생물로부터 점점 진화되어진 결과가 바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림 위에서 보시는 바대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서 보셨던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그것은 진화론주의자들이 이미 진화를 기정사실화하고 너무 비슷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는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런 이론들이 과학적으로 상당히 왜곡된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진화론주의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는 그림이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셨죠? 네. 원숭이가 이렇게 이게 지화인이 되어 있는데 자바인을 가리킵니다. 자바인. 그래가지고 점점점 돼가지고 이렇게 직립보행인이 되었다. 유인원에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자화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화인이라는 그 명칭이 어떻게 붙어졌는가 하면, 네덜란드 과학자 유진 듀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1891년부터 1892년에 인도네시아 자바성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그 발굴 작업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됐는가 하면, 두개골 하나, 그 다음에 대퇴골, 넓적다리 뼈 있죠? 그 다음에 치아 세 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상상도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용량이 처음에는 500cc였다가 이렇게 1500으로 점점 내 용량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상당히 저등한 그런 인간이 점점 고등한 존재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거짓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나타난 것은 두개골 하나하고 그 다음에 치아 세 개, 대퇴골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상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이 굽었다는 것도 요즘에 학생들은 배운다 그래요. 비타민 뭐 D인가 뭐가 그게 모자라가지고 척추가 굽어진 거지 실제로 원숭이처럼 이렇게 굽어졌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수억 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증명된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진화의 과정을 실제로 인간의 눈으로 목격해야 되는데 70, 80평생밖에 못 사는 인간이 어떻게 수만 년, 수천 년, 수십억 년 동안의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까? 지켜볼 수 없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진화론주의자들이 뭘 반박하는가 하면 화석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화석 아시죠? 화석을 발견해가지고 그 화석을 가지고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석으로 진화론을 증거하는 것도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진화론주의자들이 어떤 종에서 종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개구리에서 도마뱀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생물로 뭘 제시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시조새라는 거 아시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아실 것입니다. 시조새. 그 시조새가 파충류에서 조류로 옮아가는 그 중간 단계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조사해 보니까 공룡과도 같은 멸종된 하나의 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진화론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유는 진화론을 증거하는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화석인데 그런데 이 화석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깃털이 달린 공룡이 발견된 그런 퇴적증 부근에 있는 지역이 중국 동북부의 라오닝성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라오닝성에 뭐가 있는가 하면 화석 공장이 많다 그래요. 왜 화석 공장이 많은지 아십니까? 고고학자들이 이런 화석들을 찾으러 오는데 그 화석들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중국에서는 화석 산업이 돈 버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도 말이죠. 옛날에 수석 채집, 수석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조작했습니까? 뭐 동물 모양이나 산 모양의 화석을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지요? 시냇물에다가 한 1년 정도 숨겨놓았다가 그러면 대충 어떻게 돼요? 네,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자연주의 철학에 근거한 하나의 이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수년 전에 어떤 학설이 대두되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고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그 학설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2005년 9월 8일자 중앙일보에 이 학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지적 설계론이라는 이 학설이 대두되게 되었느냐? 생명체를 이렇게 가만 살펴보니까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옛날에는 다윈 시대만 해도 전자 현미경이 없어서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세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전자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그야말로 마이크로 세계, 너무나 조그만 세계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계로밖에 메커니즘이 있는 기계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한 그런 세포 구조들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지적 설계론자들이 대두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우연의 어떤 일치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메커니즘으로서는 도대체 이런 복잡한 생물이 생겨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반론에서 생겨난 학설이 뭐냐? 바로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중앙일보 2005년 9월 8일자 신문에 나온 그것을 그대로 떴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편모 구조입니다. 편모. 편모. 이 편모는 여기 이제 꼬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자 아시죠? 남자의 정자. 정자도 꼬리가 있어서 계속해서 헤엄쳐서 그 난자 뭐 2, 3억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죠. 그럴 때 수정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모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마치 프로펠러와 같이 이렇게 뺑뺑 돌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삥삥 이렇게. 돌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마치 베어링 축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기계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회전자. 그 다음에 베어링이 있고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있는 연결고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50나노미터의 크기라고 그랬어요. 50나노미터면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모터의 2,000분의 1 정도의 크기인데 그 크기 안에 이런 복잡한 설계도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복잡한 이런 기계 구조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모터와 같은 점도 아니에요. 이거는 점 하나 찍은 거에 2,000분의 1 정도의 크기 안에 이런 구조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용어가 생겨났는가 하면 환은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환은 불가능한 복잡성, irreducible complexity라는 말인데 이 도무지 어떻게 해도 이런 상태를 분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있으면 다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쥐덫 아시죠? 쥐덫? 쥐덫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나무판도 필요하고 뭐 고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는데 이런 쥐덫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쥐가 잡히기 위해서는 널판지 하나로만 잡히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구조가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 구조와 같다는 거지요. 도무지 우리가 해체하려고도 해도 해체할 수 없는 이런 단위 자체가 이미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적 설계론자들은 이런 생물학적인 복잡성을 살펴보게 될 때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런 복잡한 기계 구조가 만들어진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설계한 지적 설계론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해 볼 때 이런 구조를 통해서 무언가 이 구조 안에는 어떤 창조주, 어떤 조물주가 만들었다. 그 조물주가 기계, 이런 복잡한 기계적인 구조를 만든 어떤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설이 아니에요. 신앙의 근간 학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서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 과학도 사실을 취급하는 것이요, 성경도 사실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이 정확하게 그 기능을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시죠? 코페르니쿠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믿는 신앙이 더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또 뭐냐면 태양과 지구 또 다른 행성 간의 거리입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냐? 1억 4,800만 킬로미터라 그래요. 1억 4,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하고. 그런데 이런 궤도들을 500억 분의 1로 축소를 만약에 딱 시키면 여러분이 너무 크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니까 이것을 500억 분의 1로 축소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구는 태양계로부터 3미터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500억 분의 1로 축소를 시킨다고 하면 3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퇴출이 됐지만 행성 중에 하나였던 명왕성, 제일 멀었던 명왕성은 한 110m 거리에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3m 거리에 있는데 2.7m나 3.3m 정도로 조금 가깝거나 멀어져 버리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만약에 가까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물이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지구는 얼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꼭 그 간격만을 유지하면서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인간의 세포입니다. 인간의 세포가 몇 개냐? 우리 안에 100조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세포 안에 어떤 분량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브리테니카 사전 30권 분량의 정보가 한 세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몇 개라고요? 100조개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DNA 구조가 발견되어졌죠, 그죠? 그래서 알파벳과 같은 그런 어떤 순서 ABCD, AECD 이러면서 그런 그 기호들이 마치 컴퓨터 기호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연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적 설계 작품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 미 항공 우주국에 근무했던 하버드 출신의 천체 물리학자였던 존 오키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가 가장 엄밀한 정확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뭐 편차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었으면 우리는 여기 지금 살아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게 될 때 우주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자연은 이토록 교묘할 정도로 아니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우호적인가? 이렇게 어떻게 생명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환경이 그렇게 구비되었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가? 마치 이것은 위대한 설계자가 궁리한 것처럼 보인다. 철저하게 설계한 설계 작품으로 보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복음을 듣고자 나오신 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무작위의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 법칙의 결과물로, 자연 선택의 결과물로, 자연 그 자체가 어떤 힘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존재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조물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무에서 만들어졌다는 이 이론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절대적 무였으면 지금도 절대적 무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없을 무자를 쓰기도 하지만 무는 원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무인 상태였다라고 하면 지금도 절대적인 무의 상태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학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인간의 피도 말이죠. 인간의 피가 응고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자료도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상당히 복잡해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피가 응고되기 위해서는 열 몇 가지의 단계에 걸쳐서 그것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뭐 어떻게 어떻게 돼가지고 섬유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어야 피가 응고가 되지 절대로 피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가 났을 때 피가 묻는 것도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연히 뭐가 될 수 있는가? 이건 마치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어릴 때는 시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어떻게 장난치는가 하면 해부를 많이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걸 다 풀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시계 부품을 주머니석에 넣었는데 제가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흔들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시계로 조립이 딱 돼가지고 짝짝짝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사람 몸 하나만 봐도 이런 복잡한 작용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우주 만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입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지요? 지적 설계론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설명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인정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우주 만물, 이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이 모든 복잡한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인정해야 내가 설명이 되고 우리 바깥의 세계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날파리도 음식물이 있어야 만들어지죠. 하여튼 어쨌든 뭐 지나든지 뭐든지 뭐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주를 있게 한 제1원인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작품 뒤에 작가가 있듯이 이 천주주 만물 뒤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뭐 창조과학자도 아닌데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는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신을 다 믿었거든요.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고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되어지고 그런 것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그것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도전하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대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방식이 뭡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신존재 증명이라 그래요. 신존재 증명.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이런 신존재 증명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 알빈 플랜팅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읽어보시면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신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창조과학자들보다 더 잘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은 증거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성품과 그 모든 체질을 다 아셨습니까? 다 모르셨죠? 다 모르셔도 믿음이 가서 결혼하셨죠? 그렇죠? 모종의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이 어땠는지 그것을 다 몰라도 믿음이 생겨서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깜깜한 밤에 물체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적외선 망원경을 가지고 먼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더 좋은 망원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지요. 아마도 더 좋은 망원경이 만들어지면 더 먼 세계에 있는 어떤 행성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다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살펴보니까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 더 이상의 더 넓은 세계가 또 펼쳐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만원공유로 보입니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우리 윤영이, 자지사님 아들 윤영이와 소율이 문답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무다가 집에서 제가 점검을 하고 제가 다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래, 마음에 계시지. 그런데 병원에 가서 수술대 올라가지고 배를 쫙 쪼개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아이의 신앙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대대로부터 요리문답으로 늘 교육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소요리문답으로 공부를 하지요? 중요한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가지고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면 좀 유치하고, 여러분들 이 공간 안에 전파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켜놓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만약에 갈 수 있습니다. 전파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파가 아무리 흐르고 있어도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고장나 있으면 절대로 그 전파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지 않냐면 고장난 수신기처럼 전파를 감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외적인 증거가 없는 믿음은 비합리적인 것인데 비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하지 않은가, 이런 반박을 또 하지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을 가지고 푸른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무는 푸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무가 푸르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침에 분명히 밥 먹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뭐 굳이 증명하려면 뭐 이렇게, 예, 뭐 어떻게 쏟아내든지 하면 할 수 있겠죠. 예, 그거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의사가 환자가 와서 아프다 그러는데 아무리 조사해봐도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요. 그런데 환자가 아프다 그럽니다.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거짓말장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아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믿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따라서 믿음을 불합리적인 인지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믿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체코프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믿는 바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믿는가? 바로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죠? 여러분 앉아 계신 것은 믿음이 있으셔서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첫째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가 절대로 뒤로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별로 헛된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곳곳에서 발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택시 운전사 뭘 믿고 택시 운전사한테 여러분들의 생명을 맡깁니까? 여러분들이 뭘 믿고 비행기를 탑니까? 한번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기장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증거 보이셨어요? 못 봤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절대로 비행기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시잖아요. 믿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처증과 우부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남자, 이 여자 어디 갔다가 어디 다른 이상한 짓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중에 여러분들이 음식 사 먹을 때도 이 사람이 독을 섞지 않았을 것이다, 유해한 것을 섞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 가다 그냥 음식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다 뭐 가서 전자현미경으로 여러분들 다 조사해 보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 드시지 않습니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요. 생각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지요? 데카르트는 회의론자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실들은 다 모르겠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정확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은요, 믿어야 될 것은 믿지 않고 믿지 않아야 될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도박하는 사람은 자신이 도박을 하면 그 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지성이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적 능력과 그 영광스러움이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지만 아담 안에서 인간의 지성이 다 타락해가지고 전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의 수신기가 고장이 나서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화론주의자들의 주장이 맞아. 어떻게 하다가 된 거지? 그게 뭐 신이 만들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쭉 살펴보셨죠? 증거가, 뭐가 더 증거가 나아요? 믿음을 떠나서.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봐도 지적 설교론자들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에는 지적 설계론과 진화론을 동시에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몇 주에 다는 아니지만. 따라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요,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증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하지요? 복음을 전해보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써 자꾸 배척하려고 그래요. 싫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죄와 치부와 자신의 잘못된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써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신 사람 보면 얼굴을 돌리지요?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마음속에서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는 작업, 그것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신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륙치고 종교가 없는 대륙이 없습니다. 다 종교가 있고 무당이 있고 주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신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때로 뭐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다른 어떤 대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신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인식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그러면서 어디 앞에 절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와 달과 산과 바다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절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제가 북한산에 올라갔는데 비봉이라는 데서 한 열몇 사람 남자들이 갑자기 일어서더니만 저쪽 북한산 인수봉 쪽 정상의 백운대 쪽을 향해서 늪적 절하더라고요. 존재하기 시작한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제일 원인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조건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되고 제가 여기 있으면 집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공간이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고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생물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존재는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면, 다시 말해 자기도 시작된 존재면 어떻게 사람을 시작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따라서 제1원인자는 비실제적이고 비물질적인 존재라 해야 돼요. 그런데 비물질적인 존재는, 비물리적인 존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수입니다. 산수, 수. 수는 비물질적 존재지요. 그런데 수가 우리와 같은 인격적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없어요. 보청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보청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격체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라 해야 돼요. 그러니 인격적 존재는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믿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들이대면서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면 악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악의 세력을 다 몰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있고 악을 물리치지 못하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신학은 모든 학문의 꽃이죠.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예일 대학 다 뭡니까? 다 신학교였습니다. 신학은 모든 학문들의 학문의 왕입니다. 다 연구했어요. 뭐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하게 창조했는데 아담이 악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 왜 병인군, 요즘에 AI가 같은 이런 어떤 나쁜 병인군이나 박테리아 같은 걸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또 뭐라고 설명하지요? 첫 사람 아담의 타락 때 어떤 일이 났어요? 피조계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완전한 구속의 날에 이를 때까지 피조계가 탄식하며 기다린다, 신음하면서 기다린다, 그렇게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지요.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나쁜 병균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입니다. 역사적 종교예요. 일단의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고 그 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사실이에요. 역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면, 만약에 성경이 거짓이라면 기독교인들은 상상 속에 만들어낸 신에게 도피하는 현실 도피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말대로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는 악한 아편에 중독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시대에 가장 교묘한 그럴듯한 사기꾼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기꾼에 희생당한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행위든지 헌금하는 행위든지 전도하는 행위들은 정말 이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희극은, 코미디는 없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고 왜 제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왜 먼저 이야기합니까? 성경 첫 장을 딱 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결국 이것은 이 천지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지 않고는,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소개할 때 대개 순서가 있으면 대개 제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먼저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다음 주에 뭘 들어야 되지요? 예수로소가 누구신지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한 남자 집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번 주 설교가 클라이막스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심히 부담스럽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 설교가 클라이막스가 아닙니다. 다음 주 설교가 클라이막스예요. 다음 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들으셨던 설교가, 물론 이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더 분명하게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꼭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그 사실을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론과 논리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고 하니 무리수를 두게 되고 온갖 잘못된 거짓 학설들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을 발전시키시고 또 이 시대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또 이론을 소개해 주셔서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지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믿음을 갖게 될 때만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참된 영생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